복음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들고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중간에 좀 읽는 데는 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을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별씨를 맺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18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말은 것.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길을 배우고 났더니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눈에 보이게 되므로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그 방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점차 건강해지고 영적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영적 회복까지도 회복되어서 우리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사는 내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한 회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전하지 않, 그러므로 내가 감사함으로 그 범,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충동이 생겨서 여러분이 누구한테인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열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옛날에 김황실 권사와 그 다음에 이제 LA 지역에 픽업을 다녀서 이제 모시고 예배를 다 마치고 마리나 델리 저 바닷가 베니스 바닷가까지 모시다 드리는 중에 중간에 마켓을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마켓을 들어가시라고 하고 저는 문을 놓고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시다면은 제가 성경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드린 적이 아니 참이 너무 좋아서 그 견디지 못해서 그 말씀을 들고 나와서 마켓 앞에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감사가 이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 받게 되는 것이 충만하게 되니까 기뻐서 견딜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전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증가하게 되고 복음을 증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와, 저 예수쟁이가 왔구나 하는 말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 공생에 시작한 지 2년째 후반기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30세에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그 중에 듣는 사람 중에 소수만이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주일 후에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견디지 못해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되어서 뛸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천국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이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이죠. 그럼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가정에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면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그건 천국이 아니야. 그건 마귀사탄 권세가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것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교회는 싸움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이 어떻게 지내왔나 생각하며 기쁨으로 충만되는 그 은혜가 바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탄이 꾀임을 빠져서, 정말 꾀임 빠져서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했기 때문에 그걸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나 자신이 충만되기 위해서 되어진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지도 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주의자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데, 미국의 복음주의자인데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주의에서 어긋나는 일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신문에서 바로 그 사람의 글들을 완전히 재버린다고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주의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동조해야 되겠구나 해서 동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뱀의 꾀임을 빠진 거나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법에 따라서 회개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예,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없나이다. 이 여기 숨 속에 숨어 있나이다. 왜 그랬느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자신이 부끄러움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다 벗었으나 부끄러지 아니하고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화스러운 것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부끄러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결국에 바로 창세기의 그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회개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의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아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고 거기에 문을 가로막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창세기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의의와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히 사탄의 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말구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요? 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자손에게 넘긴 후에 그들의 말은 성경이 그 더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 그 대가가 자기 후손에게 넘기라고 한 대가가 600만이라고는 그 민족이 다 죽음을 당했고요.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1947년 5월 14일에 드디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것이요 현실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약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 제자리에 동일한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정말 자세에 의해서 각각 그들의 마음의 자세에 의해서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갈 새 그 뿌리는 자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싹이 났지만은 뿌리가 깊지 않냐므로 햇빛이 나니까 말라서 죽어졌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가려서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옥토의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서는 그 말씀을 다시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것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오늘 설교를 말씀하는데 설교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딴 생각 이런 한다 온다면은 악한 마귀가 그 생각을 싹 지워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무슨 설교를 들었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거든. 그거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왔다. 즉 돌밭에 뿌려왔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의 환란이나 핍박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어떤 넘어지고 만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환란과 핍박이 오면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6.25 동란 때 환란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공산당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그를 인정했던 사람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철 목사의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렇게 책을 써서 회고록 속에 내놓은 걸 봤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요? 그 공산당이 그를 데리고 밑에 산골짜기 내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내가 총을 두 방을 빵빵 쏠 테니 여기에서 숨어서 피하십시오. 그러고는 총을 두 방을 쏘고는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은 사셨어요. 그러나 40여 명 끌고 올라왔던 것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구덩이에 넣고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처럼 살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요. 다니엘처럼 죽음은 죽으리라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러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예수님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 죽은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만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7절 얘기합니다. 그것도 무려 세 번이나 기도하다 내려옵니다. 그 결정 마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늘 저는 이 잔을 달리게 받겠습니다. 받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의지예요. 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는 부활한다고 하는 것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는 무덤에 들어갔어요. 물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세 번이나 말씀을 16장부터 18절까지 20장까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가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정말 돌밭에 뿌리우는 내 마음판이 혹시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가운데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느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에? 염려 때문에요. 여기에 보니까 재리 때문에. 재리는 어떻습니까요? 채물 때문에. 염려는 어떻습니까요? 100% 중에서요. 겨우 4%만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거래요. 나머지는 전부 다 허사라는 거예요. 96%가 전부 허사라는 거예요. 지났던 것, 이미 돌아오지 않았던 것, 그러한 것, 아주 소소한 것, 이러한 것 등이랍니다. 염려하는 것이. 그러한 재료와 염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마치 가시던 불에 떨어진 것처럼 내 마음판이 재리와 염려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을 우리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좋은 땅은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도 잃을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오늘 네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네 종류의 어느 쪽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길가에 뿌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돌밭장에 뿌리는 마음이었습니까? 내 마음판이 지금 현재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옥토로 지금 만들어진 내 마음판이었습니까? 오늘 이 마음판은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뜹니까?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길가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짐승 차량 다니는 곳이랍니다. 그곳은 매우 단단해요. 씨를 심어도 자라지 못하는 곳이 바로 길가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길가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완악한 마음은 오늘 폐쇄적인 마음입니다. 마음을 꼭 걸어 잠그고 열지 않는 사람. 이것은 바로 길가에 심은 씨앗을 심는 그러한 마음판을 갖는 사람이랍니다. 폐쇄적인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다. 깨닫지 못한 마음. 이러한 마음 깨닫지 못하면 오늘 어떻습니까? 우매한 사람이에요. 우매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요. 우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매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본성으로 사는 사람. 다른 말로 본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짐승들과 같이 사는 사람. 짐승들은 자기 새끼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육신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매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람에게는 정적인 것, 지적인 것, 의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지었단 말입니다. 100%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환난과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바로 길가에 심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얄팍한 마음이에요. 얄팍한 마음은 어떤 게 얄팍한 겁니까요? 얄팍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얄팍한 건 다른 데 있잖아요. 돌밭 크기 얇은 곳은 씨앗이 뿌리는데 깊지 못해서 심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사상이나 세상에 이러한 도리 등등 따져가면서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여기 얄팍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요? 우리는 사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상 안에서 흔들린다고요. 어제 어느 교회 대구에 어느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으로 이북에서 인터넷으로 공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만을 흡수하려고 하면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종교인들을, 기독교를 방해하는 거다. 방해해서 천국 만들어야 된다. 적인 교육을. 그래서 어떻게 흡수시키는 전대협의 있습니다. 대학생 총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총회장으로 나오는 각 큰 대학들 거기 총회장 나온 사람 불러서 그들에게 피해 명세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명세를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목사가 된 사람이 그걸 고백을 했다고 그 이름을 최모 누구누구 박모 뭐 쭉 해서 나타내 놓은 것을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어떤 것이냐. 사상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상교육을 받은 사람을 거기에 남한에 살면서 이북의 사람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 이제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고시원을 만들어서 남한은 고등고시만 보면은 무사통과를 하게 되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집안이 좀 힘든 사람을 전적으로 후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시원에 고시를 봐서 합격하게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서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의 월급 받은 거 이건 첫 월급입니다 하면서 이북으로 그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까 현재 5만 명의 고정관집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관도 되고 판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30여 명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것은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북에서 이남의 고정관집 5만 명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살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 말이 하면, 그 목사의 말이 하면은, 아니, 여기 남한에서, 기독교는 나쁘다고 하는데, 불교, 아니죠. 천주교 사람들 나쁘다고 하는 걸 들었, 신부들 나쁘다고 하는 걸 들었느냐, 뭐, 그래요. 나쁜 일을 해도 나쁜 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신문에 떠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하는 것은 이북에서 지령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똑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북의 교회 전도사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김일성이가 우리 아버지이시다는 거예요. 김일성을 내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이 김일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한 걸 보여준 걸 봤었습니다. 하나님이 김일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아니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침투해서 기독교를 방해하는 거.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만이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들만 다 싸우잖아요. 한국은 10여 개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그렇게 했다고 아주 공적으로 설교 시간에 광고하고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사상이에요. 사상에 짓들어서 그 사상에 의해서 잘못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엉터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와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유혹에 쉽사리 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려, 어떤 걸 염려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또는 나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십니까? 정말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분들을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성경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판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가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을 보니까요. 이단들, 제가 구로동에 살았었는데 구로동에 만민교회라고 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참 아주 대통령보다도 더 호의가 삼엄합니다. 한 번 손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숱한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몇천 명이 뭐예요? 몇만 명이 그 교회에 모이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건 좋은 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판이 좋은 땅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드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옥태에 그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음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 복음은 근내수거든요.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을 받아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심을 수 있어야 돼요. 더욱이 나아가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심을 심는 것, 그 심은 그 씨를 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와 같이 되어지는 마음바탕이 되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흙과 같은 심령이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것을 내게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일단 나한테 와서 나갈 때는 좋은 것으로 감이라고는 열매를 맺고 대출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야 되고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도록 우리가 거기에 돌도 걸러내고 내 마음판에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미움도 내버리고 정말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눈을 흘기는 것,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는 말씀을 들어 결신이 없는 자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은 발이 길가에 뿌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바로처럼 어느 정도 뉘우치기는 하나 하나님의 원수로 남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준다고 하고 또 반대하고 붙잡고 더 심하게 고역을 시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이건 바로 길가에 심은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열매,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이 마음판에 심겨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내가 만약 옥토로 가면은 복음의 씨앗인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여러분 마음판에 이미 선물로 심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미워하는 것,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미워하거든요. 나는 미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미워하고 소리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때에 우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선악간에 그 앞에 모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으로 심판받게 되었으므로 그 선악간에 서는 심판답을 지나쳐 갈 수 있어요. 저는 엑스프레스 레인을 두 명이 타고 가면서 참 기뻐합니다, 아침에. 세 명이야 됩니다. 요사에는 세 명이 타고 가야 됩니다만은 기뻐한다고요. 왜요? 이쪽에는 전부가 서서 뭐 아주 범퍼 투 범퍼인데 그쪽은 그냥 쏜살처럼 달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야, 천국도 이와 같을 거다. 천국도. 뭐 하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핍박과 환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바울처럼 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기함이 없어요.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시다. 제자라는 데는 단대 있지 않아요.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어떤 사람의 무리예요? 예수님이 증거할 때 무엇을 먹을까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내가 나음을 받을까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이것들은 무리예요. 왜? 그 목적이 달성되면 다 떨어져 나왔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제자들 12명이 남았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5천명, 만명 막 몰려들었던 무리들이 다 떠나버리고 왜 떠났습니까? 내가 접혀서 죽어질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죽어지는 사람 누가 따라다니면서 다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익이 없을 때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내게 이익이 있을 때는 따라와서 머리통을 싸매고 정말 지붕까지 뜯고 내려와서 치료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 죽는다고 하니까 다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보세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세 번 부정했지만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는 첫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판을 옥도로 만들어서 내가 만약에 길가에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변화시켜야 돼요. 그 완악한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 다 버려버리고요. 얄팍한 마음, 또는 그 밖에 모든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옥토로 만들어서, 복음의 씨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한 그 천국을 분명히 하나님 보좌 앞이니 약속되었음을 믿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큰 복이 또 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거할 처소가 이미 되어진 거거든요.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은혜를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기쁨으로 우리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이처럼 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육신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셨습니다.